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상고해 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에 좀더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과 같은 메시아관을 갖고 자신을 따라 배우고 또 쓰실 제자들에게 자신의 인류를 위한 십자가 사역을 구체적으로 가르치신 모습을 오늘 첫 부분에서 봅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은 앞에서도 말씀하신 바 있지만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상고해 오면서 6장 21절 또는 7장 22절에서 23절 그리고 단편적이긴 하지만은 17장 12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주신 바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기독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게 16장 21절이고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하는 말씀이 17장 22절에서 23절에 우리가 이미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가장 구체적인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쓰라린 선언을 들으면서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두 아들의 장례를 위해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서 다른 제자들은 분내고 주님은 섬김의 원리를 통해서 천국에서 승리자는 섬기는 자로 세상에서 산 자들이라는 역설적인 교훈과 함께 자신이 바로 섬기러 왔으며 자신의 목숨을 인류의 죄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아픈 마음을 저들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심을 읽습니다. 이 주님의 가르침은 세상과는 정반대로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원리지만은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교회는 당연히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에 충실해야 할 것은 가르치시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이 가르침이 있은 지 2000년이 지났지만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는 여전히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긴 자들을 상 주실 그날까지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야 할 우리 삶의 교훈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한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상고를 하겠는데 첫째는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내용은 상당히 듣기에는 힘겹고 가슴 아픈 내용이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 가장 귀중한 사역이 바로 이 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일을 갖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이 마지막 모든 인류를 대신한 죄의 수치와 거기에 상응하는 고통과 외면을 당하실 수밖에 없는 아픔의 길임을 아시고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오르시고 로마를 비롯한 모든 외부의 학정에서 이스라엘을 건질 것이라는 메시아에 관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진 제자들에게 미리 자신의 사역을 알려서 그때를 당하더라도 실족지 않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내용임을 봅니다. 주님은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러한 사실을 이루시는 모습을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이 요한복음 13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유월절에 자신이 바로 그 진정한 유월절 양으로 오셨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음성이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증거해야 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모함을 받고 이방의 권력인 로마의 사형 판결을 받고 능욕과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도 철저하게 버림을 당해 죽으셔야 할 처절한 운명을 3년 동안 자신을 통해 듣고 배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만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찬 제자들의 귀에는 전혀 들려지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사실 내가 당해야 할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격려해 줄수 있다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이 되고 감사가 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남편과 아내가 바로 그런 관계고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은 그런 서로의 관계로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러한 분명한 슬픔과 고통을 앞에 두고도 그것을 알아주고 격려를 받을 만한 한 사람도 갖지 못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힘겨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주님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전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우리라고 하는 말에 나를 넣어서 이 말씀을 늘 읽으면 더 가까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어도다. 나는 다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나의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은 바로 그런 수모와 고통이 다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계셨고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절망 뒤에 있을 영광을 선언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우리가 16장 21절에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17장 23절에 하셨던 것처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19절에 하신 약속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죽음으로 죄는 해결되었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비로소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나는 오늘 부족하고 모자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마시고 주님의 희생의 가치가 오늘 나되게 한다고 한 사실에 감격과 기쁨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요.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나 여전히 없어질 땅에서의 영광을 구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문의 여기거늘.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비장한 심정을 말씀하셨는데도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은 참으로 생각이 없는 사람들임에 분명하지만 이들이 바로 앞의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다른 것에 집착을 하면 그것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눈으로나 귀로도 잘 들어오지 않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비근한 예로 우리들의 아이들이 장난감을 하나 사달라. 그렇게 장난감에 마음이 팔린 아이에게는 어떤 것도 가치가 없고 흥미가 없습니다. 그때는 좋아하는 햄버거를 준다고 해도 피자를 준다고 해도 오로지 장난감만 졸라대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탁을 지금 이 모자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단순한 것은 참 좋은데 오히려 육적으로 단순한 경우가 이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신 기록이 나타나 있고요. 이 마태복음을 비롯한 복음서에 수없이 이 두 형제의 기록들을 접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10장 2절이라든가 또는 마지막 26장 37절에도 볼 것입니다만은 한 가지 특이한 기록의 차이는 마가복음의 이 말씀이 병행되고 있는 9절에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냥 세베대의 아내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좀 복잡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달리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록으로 볼 때 아무래도 어머니와 두 아들이 함께 주님께 간청한 것으로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한때 치맛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들마다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 역사가 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보면 대단히 신기하게 여겨집니다. 치맛바람은 벌써 예수님 당시부터 이렇게 있었다. 그런 걸 우리가 짐작할 때 참 신기하고 또 우습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주님은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22절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무지해서 이런 경우가 들어있음을 신앙의 사람들 그리고 제 자신 속에서도 때로 볼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잘 드는 칼을 달라고 조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두 사람이다 보니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도 할 수 있나이다 라는 대답을 덥석하고 말고 주님께서 안타깝게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 누가복음의 12장 50절 보면 이 세례에 관한 것도 봅니다만은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마가복음 같은 병행구절의 10장 39절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들은 과연 주님의 잔을 마시며 주님께서 받은 세례를 예언대로 받고 마는 것을 역사 속에서 봅니다. 이 말씀대로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참수형을 당하는 순교자가 되는 것을 사도행전 12장 2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요한은 가장 오래 살면서도 잔인하고 힘겨운 고문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요한의 일대기를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 마음에 두고 있었던 잔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시편 23편 5절에 영광스러운 잔으로 알았던 것으로 이해되지만은 주님께서 마실 잔은 인류의 죄에 대한 진노하시는 진노의 잔, 즉 고통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5절에 바로 이 잔은 범죄한 인류가 받아야 될 진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임을 이 두 형제는 모르고 이런 대답을 선뜻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오히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는 부정적인 답변을 듣게 됩니다. 물론 좌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군주정치에서 좌의정 우의정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은 최선의 충성과 믿음으로 헌신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셨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실 일이 만무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이 자리에 있었던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나중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에도 있었던 기록을 본서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래도 이 말씀을 듣고도 신앙을 지켰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 하반절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에서 지나칠 수 없는 이러한 맹랑한 두 제자와 어머니의 행동에 반응하는 다른 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오늘 24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철없이 설치는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태도 못지않게 나머지 열 제자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결국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어도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상 열둘이 한결같이 세속적이고 권력적인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이 지상사역을 위임해야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들과 같다면 역시 주님께서 탄식하실 것입니다. 모두가 참된 진리에서 일탈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그런 가운데서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탄식하시는 주님 앞에 마지막에 역사는 다가오는데 그래도 진리를 고수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세상과 타협하고 저울질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두 제자와 그들의 어머니의 태도에 함께 분노하는 다른 제자들은 오늘 나 자신들임을 깨닫고 회개해야만 할 것입니다. 영적인 진리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썩어질 세상의 것에만 눈받고 산다면 우리도 이런 자세밖에는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참으로 신앙을 하는 우리들이라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현실이 어떻게 됐든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부분은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인데요. 섬기는 자가 존경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죠. 이러한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변변치 못한 제자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또다시 귀중한 섬김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들, 즉 불신의 세계는 조그만 권력만 있어도 그것을 최대로 쓰려고 권세를 부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안타까운 지적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람의 어리석고 간악한 것은 자신의 먼 친척이라도 권력의 자리에 있다고 하면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봅니다. 야, 우리 집안 아무개가 이런 자리에 있어. 응, 그 유명한 사람이 우리 사돈의 팔촌이야. 이것은 그만큼 범죄한 인간은 권력 의지가 강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파출소에 술 취한 사람이 잡혀오면 대개는 야, 나 함부로 대하지 마. 우리 가까운 친척이 검찰청에 또는 법원에 법무부에 청와대에 요직에 있어. 그런 식으로 엄포를 놓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호기를 부려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구대나 파출소에 있는 사람들은 어련히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개그라고 하는 것도 보면 바보스러운 연기가 인기가 있다고요. 그건 뭡니까? 여기도 역시 우리 보편적인 인간의 권력 의지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보다 못하고 어떻게 보면 어리숙한 것을 보는 즐거움. 그걸 보면서 내가 낫다고 하는 대리만족을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코미디라든가 개그가 전부 다 그 유치하고 치졸한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저마다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는 묘한 습성이 있고 이것은 사실 섬기는 지위를 뛰쳐나와 하나님과 겨루려는 범죄한 천사, 즉 마귀의 습성이자 최초로 유혹을 받은 마귀의 꼬임이었습니다. 사탄은 묘한 인간의 권력의지를 부추기는 것을 보는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 보세요. 마귀가 하는 얘기를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이 금한 열매를 먹기만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아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한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 그렇게 기록을 했고요. 이사야를 통해서 책망을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유다서에서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1장 6절에 그렇게 했는데 이방인의 집권 의지는 다 여기에 속한 것으로 경계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나타나서는 안 될 잘못된 의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새겨두려야 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26절 27절에 그랬는데요. 이것은 분명 이 세상 사람들의 자세와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활동한다면 바보라고 놀릴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데는 가졌던 모든 권력조차도 내어놓고 평등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야고보서 1장 9절 10절에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권세를 부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신약교회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었음을 사도행전 속에서 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행전 4장 32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속에 온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모든 권리를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자신의 의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김에서 겸손하다면 분명히 영광의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백성이라면 육신의 혈육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챙기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교회 속에서 자신의 혈육을 챙기고 있다면 그것은 벌써 그리스도의 피를 거절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자신이 더 수고하고 자신의 혈육들을 더 시키고 배려하려 드는 자세가 교회 속에서 더 중요한 자세입니다. 영원한 피로 맺어진 그리스도의 피를 더 귀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남에게는 온유하되 자신에게는 또 혹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예수의 보혈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주님이 모범이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28절에 그렇게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조차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 모습 앞에 참으로 부끄럽고 황송해서 섬기고 또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나의 권력과 이권을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위임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죽고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든지 내 자신이 높임을 받으려는 의지가 살아난다면 그리스도는 내 속에서 또다시 죽으시는 것입니다. 또 죽고 죽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겸손은 반드시 보상되는데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보상받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손해보지 않으려는 계산 때문에 우리 옆에서 그리스도께서 욕을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오늘 제목으로 잡은 말씀입니다. 세상이 모두가 권력 의지로 불타고 내가 높은 데 올라서려고 할지라도 너희 중에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것이 주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되살아나려는 나를 주저앉혀야 할 주님의 명령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짧은 영광에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의 승부를 거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죽이지 못한다면 영원 속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나를 낮추고 산다면 영원에서 분명히 높은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나 자신으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수치와 고난을 받으셨음을 기억하고 나는 죽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매주매 날 예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죽어야 되겠다. 주님을 높여야 되겠다. 그런 각오로 주님의 희생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